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과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아마 찾기가 쉬우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페이지 수로는 24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로마서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얼굴이 몇 보이는데요. 우리 손산미 성도님 옆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처음이세요? 네. 세 분 다 그렇습니까? 예.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미 성도님 남편 되신 우리 한성윤 선생님도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을 여러 명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세 번 저를 통해서 듣게 되실 것인데 우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선입견이나 편견은 잠시 좀 접어놓으시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르시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몇 살인지 언제 태어났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전적으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동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나 또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 어떤 태몽을 꾸었는지 이런 모든 사실은 부모의 사실적 증언에 의해서 부모가 이야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태어나기 전의 일은 그러니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다 태어난 해가 있을 것인데 그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들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경험한 경험 바깥에서 되어졌던 모든 이런 일들도 역시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그것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처럼 성경에 의존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3일 동안 이어질 이 전도 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최초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평소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닫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요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초도에 언급한 대로 믿고 안 믿고의 결정 여부는 우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경 이야기한다 그러면 귀를 그냥 딱 이렇게 막으시는 이런 상태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모델하우스에 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어느 위치에 건축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모른 채 아파트 청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믿음과 신뢰가 가고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스개 말로 하면 일단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요. 일단 한번 편견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 이후로 어떻게 민족이 나누어졌는지 어떻게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주변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혹은 로마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서고 망했는지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전설과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 읽을 가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평생 믿고 따라야 되는 어떤 모범과 원리로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허구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나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순교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BC 15세기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세기경까지 무려 1500-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 10년 동안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40명 이상에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1500년 어간 동안에 긴 기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 했다가 저 말 하고 그래서 이 책과 저 책이 서로 상호 모순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성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쓰자라고 상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긴 기간에 걸쳐 썼기 때문에 1,500년 전에 사람하고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심지어는 수백 킬로 떨어진 그런 곳에서 저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합의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쓰자라고 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이 66권의 성경은 놀랍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되고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어떤 책이 자주 출판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반드시 있는가 하면 수정판이나 증보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을 해놓고 나면 뭐가 잘못되어서 바꾸기도 하고 내용이 부족해서 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정판이나 증보판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같은 그런 내용이 출판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민족에게 들어가서 성경 번역 선교사죠. 이전에 저에게도 한번 왔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글이 없는 데는 글까지 만들어서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에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이유는 여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생을 여기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그런 각오가 섰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그런 일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대장금이다, 불멸의 이순신이다, 뭐 제5공화국이다 이런 드라마는 봐도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이야기하면 아예 귀를 그냥 딱 틀어막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저는 스스로 미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많은 지식층에 의해서 읽혀지는 책이 성경인데 이것을 박차버리는 것은 지식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오셨든 강권에서 오셨든 아니면 자원에서 오셨든 간에 이왕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첫 번째 책,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약 교회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책 중에 이 천지를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신 바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총 6일 동안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루 만에 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만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런 시간을 하루로 계산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때는 아직 이런 개념이 나타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의 개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루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24시간 만에 이런 일을 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24시간 안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물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입에 풀칠하는 이런 일도 바쁘다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하늘과 땅,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그게 왜 있는지 그거 생각할 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천지 우주 만물 가깝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햇빛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요 이것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런 환경이 구비되어 있으니 그저 그냥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는 일에 게으릅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주어졌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이런 이 세상 피조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저 숨이나 쉬라고 주어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갔는데 좋은 음식과 의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음식과 의복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그 음식을 저 혼자 다 먹어버리고 그 옷을 저 혼자 다 취했습니다. 이것은 그 옷과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대해서 대단한 결례를 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을 고루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도 역시 잘못을 행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널려있는 어떤 것이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대 자연과학이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매우 왜곡되게 가르쳐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실험 불가능한 학설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눈여겨 지켜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설이지 정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처음에, 첫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태초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시간적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요즘 지구가 언제 생겨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전에는 대개 한 50억 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의 물리학자들은 150억 년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일보에 과학으로 세상 보기라는 칼럼을 쓰는 서울대 물리학자 재원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가 달리는데 자 여기 차가 있고 여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이 집을 향해서 빛을 10분에 한 번씩 반짝하고 이렇게 비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반짝하고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빛을 비추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똑같이 10분에 한 번씩 빛을 비추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빛을 10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을까요? 점점 늦게 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이 지구 생성의 역사를 어떻게 추론해내는가 하면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우주 배경 복사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한 빛이 지금도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언제 생겼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리학자들은 빅뱅 시오리라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주가 대폭발을 했는데 그때 이 빛과 에너지가 발생되어서 우주의 이 대격변이 일어나서 그것이 상호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런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의 주장은 이 빛이 지금도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과 그 거리를 계산하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춰온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물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이 총 첫째 날에는 대개 한 80억 년 전에 비춰졌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격하게 열기가 식으면서 둘째 날은 40억 년, 셋째 날은 20억 년, 넷째 날은 10억 년, 다섯째 날은 5억 년 이렇게 해서 도합 계산하면 한 150억 년 된다는 것이 지금 물리학계 대개 정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 세세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우주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 우주 역사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올해를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올해가 몇 년이지요? 2005년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역사가 시작된 지 2005년 되었기 때문에 2005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2005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연대기로 세어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첫 시작이 언젠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의 폴대로 기준으로 세워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연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올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5년 되었기 때문에 2005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께서 오신 때를 기점으로 이처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서 연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흔히 AD와 BC라고 이야기하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AD는 뭔가요?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의 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연대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참 신기한데 예수께서 오신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후는 1, 2, 3, 4에서 2005년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원 전은 어떻게 세나요? 잘 아시는 바대로 기원전 2년, 근데 기원전 3년, 기원전 4년 이렇게 거꾸로 세어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셉니다. 왜 그렇게 세지요? 처음 기준이 어딘지 알면 뭐 15억 5천만 년 뭐 이렇게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이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 때가 연대기적으로 어느 때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원전 1000년, 2000년 이렇게 세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된 때를 인간이 안다고 하면 이렇게 셀 리가 만무하지요. 결국 인간은 역사에 무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은 그저 태평양에 물 한 컵 정도 해당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이 본래부터 있어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있어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만약에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기원이 몇 년이고 뭐 지구의 역사가 뭐 어떻고 우주의 나이가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몇억 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만무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느 땐가 시작된 시점은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주 역사를 나름대로 몇억 년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빅뱅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뭐 그때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빛과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지구는 한 150억 년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혹자는 또 다르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있는데 시작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50억 년이다. 아니다. 5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실제로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에 근데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역사 연대기를 세워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영원의 상태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상태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뭔가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정지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매우 늦게 느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10분 만에 빛을 발사하는데 정지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10분은 10분이죠.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빛이 또 이 비춰오는 그런 시간까지 거리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상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틀,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시는 방식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잡히기를 합니까? 시간이 개념도 상당히 신비로운데요. 식물을 키워가면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시간이 간다는 개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시간 자체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신비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도 상당히 신비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의 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틀을 하나님께서 짜놓으시고 그 공간에다가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이 틀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땅의 생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사의 시작은 분명히 있다는 것과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고 또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나고 그래서 증조, 고조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영원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람도 존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 광활한 우주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도 존재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한 무의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도 무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의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되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해와 달이 있다는 거 믿어요. 그러면 뭐도 믿어야 되나요? 이것을 존재케 한 존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은 남아서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대화들을 하기를 참 좋아하고 재미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지요. 부모 없는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이해합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레오나르드 다빈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사노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기 때문에 피사의 사탑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작품보다 작가가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중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미술품이 진짜냐 가짜냐 거짓 뭐 이거 어떠냐 이런 논쟁을 벌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중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진품이다 아니다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본다고 하면 작품을 인정하면 작가도 인정해야 되지요. 그것이 이성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진 신자로서 당연한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적분은 잘 풀어내도 이런 원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한 존재는 존재의 시작이 없는 존재라야 합니다. 존재의 시작이 없는 존재는 만물의 제일 원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지금 여기 탁자 위에다가 팽이를 돌립니다. 팽이를 이렇게 막 돌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팽이가 돌아가는 속도는 제가 이 팽이를 이 팽이채로 치는 그런 힘의 강도나 속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팽이가 돌아가는 그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8시 10분 전, 7시 50분 이때부터 제가 돌기 시작하면 팽이는 7시 50분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때렸던 이 팽이채로 팽이를 쳤던 이런 그 강도 그만큼 돌다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팽이를 돌리게 한 사람은 누군가요? 저죠. 네. 접니다. 제가 팽이를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팽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팽이가 자기가 일어서서 막 돌아간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팽이가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을 먹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면 팽이가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팽이를 돌아가게 만든 제1 원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냐? 저는 생년월일이 있는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원인자는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시작된 존재는 만물의 제1원인자,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든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스스로 존재케 할 수 있는 존재라 해야 돼요. 따라서 부모도 제일 원인자가 될 수 없고 제 부모의 부모님도 제일 원인자가 될 수 없죠. 왜? 부모도 자녀로 다 태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그슬로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끊임없이 거슬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로 올라가겠습니까? 원숭이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원숭이가 저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만물을 시작해 한 제일 원인자는 시작된 존재가 아닌, 아니,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작된 존재는 시작해 한 존재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팽이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팽이는 시작된 존재지요. 7시 50분부터 돌아갑니다. 근데 7시 50분부터 돌아가는 팽이는 저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작된 팽이는 제1원인자가 될 수 없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니 제1원인자는 시작이 없는 존재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만물의 제일 원인자는 전능한 존재라야 됩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존재라야 돼요. 무엇은 할 수 없고 무엇은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물론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요즘 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표를 연구해가지고 뭐 난치병이 치료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 아기를 인간 복제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늘 뭔가 있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복제는 해도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있어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난자만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신문지상에 게재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예수리스가 탄생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확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난자만 가지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었겠습니까?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미 증명을 해서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자체가 성경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이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자연과학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이렇게 물리학자나 생화학자들이 이성적이어서 진화론이나 믿을 것 같지요. 창조과학회에 들어가면 많은 물리학자, 생화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머리가 나빠가지고 무지와 맹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 우주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우주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신화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실 때 나는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있을 것이다도 아니요. 있었다도 아니요. 나는 있다고 현재형으로 속여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이를 설명한지 아세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 정도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30만 킬로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 그 물리학자들의 설명은 0초, 30만 킬로를 달려오는데 그건 0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또 시간,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들도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원리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이것을 뭐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이걸 이런 개념을 제가 다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소리를 앞으로 다 들을 수 있는 날도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소리가 이미 허공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그 미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적해내면 레코드 녹음했듯이 그걸 다 추적해낸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시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따라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쓰나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처럼 인간이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이뤄놓고 아무리 농사를 잘 해놔도 그냥 해일 한번 일어나가지고 덮쳐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고는 그 작가의 솜씨에 경탄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은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되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꼭 따라서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요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불의로 이런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인간이 지혜롭다 그러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화성까지 보이저 2호 뭐 우주탐사선을 쏴 올린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식을 상당히 자랑하면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 서로 욕되게 했다. 27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남자가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했다. 호모섹스 현상이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양이나 달과 같은 다소 신비스러워 보이는 어떤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달에 뭐 개수나무 한 나무 뭐 토끼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달 앞에 절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뭘 믿어요? 그것을 파헤친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것이지요. 이 시대 우상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요, 이 시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창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도 타락해서 마땅히 남자가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한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음욕을 품고 그 둘이 관계를 맺는 이런 역사가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추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를 봐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이성, 이런 추리력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인간의 이성,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허탄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날부터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먼저 이야기합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먼저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의미 있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필수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타락했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이런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럽게 나오면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면 상당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좀 대우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을 좀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아이가 어머니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예? 똑같은 사람인데 뭐 내가 꼭 뭐 부모를 뭐 섬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꼭 뭐 부모님을 부모로 알아모시고 그렇게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녀가 말하면 아마 호로자식이라고 아마 그렇게 불호령을 내릴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아모시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피눈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해오셔서 그래서 안 해오신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득이 되는 어떤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부모가 합의해서 아이를 갖기를 계획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자녀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요 여론이나 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인간은 존재하는 것으로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고민도 하는 거지요. 무의 상태로 있으면 뭐 고달프고 뭐고 하는 이 의식 세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도무지 잘 쓸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 뭘 봅니까? 매뉴얼을 보지요. 안내 책자를 봅니다. 왜 인생들이 방황합니까? 자기 가치관과 자기 삶의 방식,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 해서 저기 갔다가 저게 맞나 해서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조금 뭐 철학책도 좀 있고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이 인생은 헛된 거야. 그저 막걸리나 마시며 그저 인생을 이렇게 논하면서 사는 것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다 소용없더라. 자식들 줘도 소용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실컷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삶의 주관이 이렇게 다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부모를 가장 귀한 존재로 압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못 배워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큼에 대해서는 자식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님을 잊게 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모에서 존재했지만 부모 역시도 자녀로 태어난 존재 아닌가? 최초 인간을 잊게 한 존재는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마음대로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 산에 가서 막 빌고 구슬하고 온갖 이런 잘못된 미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오늘 저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핸드폰으로 선도 없는데 핸드폰을 들면 미국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기술을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인간을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지혜로우실까요? 발명가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제품은 발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움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움에 대해서는 경탄하면서도 이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실까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이 망가져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으니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화 있을 것이라고 그런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하는 우리 현성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왜 만드셨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대로 만드셨는지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보고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 인생의 근본이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참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또한 저희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까지 존재케 한 우리의 선조까지 이 천지 우주 만물까지 존재케 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쩌들어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유행과 삶의 환경을 쫓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이런 귀한 말씀으로 이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각성되어지고 그 어두운 마음